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맞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면요. 조각 하나하나는 사실 정지에 있잖아요. 책상 위에 가만히 널브러져 있고, 우리는 그냥 그걸 하나씩 집어서 제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그 퍼즐 조각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심지어 실시간으로 막 모양을 바꾸면서 자기들끼리 결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아마 퍼즐을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압도적이겠죠? 전체 그림이 매 초마다 진화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 조각들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자본, 인재, 데이터,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라면 그 파급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살펴볼 핵심 주제입니다. 2026년 6월 마지막 주, 지금 중국의 상하이, 달련, 항저우에서 동시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세 곳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죠.
상하이에서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즉 MWC가 열리고 있고요. 달련에서는 학예 다보스 포럼이, 그리고 항저우에서는 구현지능 서밋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 미션은 이 쏟아져 나온 AI 로봇, 반도체, 통신 산업 브리핑들을 그냥 뉴스 나열하듯이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의미가 없죠.
이 살아 움직이는 퍼즐 조각들이 도대체 어떤 거대한, 기술 생태계를 완성해 가고 있는지 그 이면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네, 사실 이세 도시에서 같은 주간에 이런 대규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밀도입니다.
밀도요?
네, 밀도. 단순히 이벤트도 잡쳤다는 게 아니라 기초 연구부터 실전 배치, 그리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한 공간에 쫙 농축되어서 폭발적으로 교류하는 그 생태계의 압도적인 밀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 밀도라는 단어가 현장 상황을 보면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자료의 달현, 학예 다보스 포럼 천장을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나요?
전 세계 90개국에서 온 1,700명의 VIP들이 모인 식당에 바리스타가 딱한명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매트릭스 로보틱스에서 만든 매트릭스 3라는 인간형 로봇이었습니다.
아, 그 로봇이요?
네. 스스로 컵 위치를 식별하고 커피를 내리고 심지어 참석자의 동선을 파악해서 잔을 건네는 그 과정 전체를 딜레이 없이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상하이 MWC 개막식에서는 플래시라는 로봇이 연사보다 먼저 무대에 걸어올라왔습니다.
하프 마라톤 뛰었다는 그 로봇 맞죠?
맞아요. 이 로봇이 최근 베이징 하프 마라톤에서 50분 26초를 기록했습니다. 인간 세계 기록이 57분 20초인데 그걸 깬 거예요. 이게 무슨 통제된 실험실이 아니라 막 변수가 난무하는 실전 서비스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네, 그 실전 환경에서의 구동 능력을 이해하시려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껍데기보다 그 이면에 있는 웨이브 모델이라는 일종의 두뇌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아, 웨이브 모델이요?
과거의 로봇들은 그 컵을 잡기 위해 팔을 30도 올리고 손가락에 10뉴턴의 힘을 줘라 이런 식으로 인간이 일일이 코딩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렇죠. 엄청 번거로운 작업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보스에서 커피를 내린 그 웨이브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른바 엔드투엔드 방식입니다. 시각 센서로 주변 환경을 그냥 인식하고 어떻게 움직일지 추론하고 동작을 계획하는 그 과정이 하나의 거대한 인공신경망 안에서 한 번에 통합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 스스로 봐, 물리적 세계의 법칙을 이해하고 실시간으로 최적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항저우 구현지능 섬이 발표 수치를 보니까 이 생태계 규모가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인간형 로봇 시장의 약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구현지능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요.
네, 숫자가 정말 압도적이죠.
가장 놀라운 건 지난 5월 공업용 로봇 월간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10만 대라는 게 단순한 공장 생산량이 아니라 매달 10만 개의 데이터 수집기가 현장에 깔리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거든요.
아, 아주 예리한 분석이십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밀도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입니다.
데이터 플라이휠이요?
네, 로봇 10만 대가 공장, 물류창고, 카페에서 쏟아내는 실전 데이터가 다시 그 웨이브 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쓰이는 거죠. 데이터가 쌓일수록 모델은 기하급수적으로 똑똑해지고, 그럼 로봇 성능이 올라가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하드웨어 단가는 또 급격히 떨어집니다.
와, 선순환이네요.
청취자님 관점에서 우리 산업이랑 비교해보면 이 격차가 사실 참 뼈아프게 다가오실 겁니다. 한국의 훌륭한 로봇 기업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거대한 실전 테스트베드나 다보스급의 글로벌 시연 무대에 노출될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실전 데이터를 쌀 밀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 육체인 로봇이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방대한 실세계 데이터를 처리할 거대한 AI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뇌가 필요한 거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지프 AI라는 기업으로 시선이 갑니다. 최근 시가총액이 1조 홍콩 달러, 그러니까 약 128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네, 성장세가 무섭죠.
JP모건 전망을 보면 2026년 매출이 자그마치 534%나 급증할 거라고 하고 흑자 전환 시점도 2028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이들이 내놓은 GLM 5.2 모델은 코딩 평가에서 세계 2위까지 올라갔고요.
엄청난 성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듭니다. 지프 AI는 이 고성능 모델을 MIT 라이센스, 즉 제한 없는 오픈소스로 세상에 다 풀었거든요.
네, 다 공짜로 줬죠.
아니, 다 공짜로 주는데 어떻게 매출이 534%나 뛰고 엄청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한국에는 아직 이런 조단위 AI 기업이 없는데 말이죠. 약간 과거 스마트폰 초창기에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풀었던 그 미끼 상품 전략 같은 건가요?
오, 그 안드로이드 비율을 현재 글로벌 AI 지형에 딱 대입해보시면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이 엔스로픽의 첨단 모델이나 오픈 AI 서비스에 강력한 수출 통제를 걸어두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수출 금지 조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사우스, 즉 수많은 개발 도상국이나 제재 대상국과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AI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대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아하, 그 빈틈을?
네, 지프 AI의 오픈소스가 바로 이 시장을 완벽한 대체제로 파고드는 겁니다. MIT 라이센스니까 전 세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허가 없이 GLM-5.2를 가져다 쓰거든요. 그렇게 모델에 락인되면 나중에 대규모 데이터 처리나 기업용 맞춤 솔루션이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지프 AI의 유료 결제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야, 공짜로 인프라를 장악한 뒤에 돈을 긁어모으겠다는 거군요. 게다가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이걸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을 넘어서 무슨 거대한 외교적 포석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메시지였죠?
그들은 AI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국 사람들이 왜 미국 기업 승인을 받고 비싼 돈 내며 AI를 써야 하느냐, 이런 식의 도덕적 프레임을 내세우는 거죠.
사실 그 프레이밍이 국제사회에서 꽤 묵직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이 안보를 이유로 문을 잡는 폐쇄적 구조라면 중국은 접근성과 공유라는 도덕적 우위를 선점하는 거거든요.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보면 참 영리한 전략이네요.
네, 기술 표준의 주도권 측면에서 보면 이 오픈소스 전략이 점유율에 아사바는 가장 파괴적인 무기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소프트웨어인 두뇌와 로봇이라는 몸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이걸 돌릴 칩,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있어야죠.
미국 제재의 핵심이 바로 그 첨단 반도체와 장비를 차단하는 거였는데 자료를 보면 SMIC가 상하이와 베이징의 자회사를 완전히 인수해서 생산 거점을 일원화 했고요. 기어이 5나노 공정 양산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ASML의 EUV 장비 없이 구형인 DUV 장비만으로요.
네, DUV로 5나노를 구현해냈죠.
잠깐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반론을 좀 제기해보겠습니다. 억지로 5나노를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회로를 4번 겹쳐 그리는 방식을 쓰다 보니 화웨이의 최신 칩인 어센드 910C의 양품률이 고작 20에서 40%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수율이 많이 낮죠?
TSMC는 80%가 넘는데 말죠. 생산 원가도 2배 이상 비싸고요. 이 정도면 상업적인 승리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비싼 홍보용 쇼 아닐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상업적인 이익만 놓고 보면 20%대 수율로 칩을 찍어내는 건 정말 파산으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요. 돈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국가 전략적 자립 관점에서 보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 간에 어쨌든 EUV 없이도 5나노 AI 칩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미국 수출 규제의 근본 전제를 흔드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아, 만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군요.
네. 원래 제재의 목적은 수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물리적으로 못 만들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게다가 지금 미국 부처 간 위원회가 딥시크나 창신 메모리 같은 100여 개 중국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걸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왜 미루는 거죠? 안보당국은 당장 제재를 원할 텐데요.
네, 안보당국은 원하지만 확전을 피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또 이걸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쓰려는 팀 간의 줄다리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재가 공회전하는 동안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서 자체 HBM3 개발 같은 기술적 공백을 메우고 있어요.
와,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네요.
청취자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게 이게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레거시 반도체를 사가니까 수출 호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의 자체 역량을 키우면서 한국 기술 생태계에서 영구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아, 집 그러니까 심장 문제까지 꾸역꾸역 해결을 해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뇌, 몸통, 심장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이 수백만 개의 AI와 로봇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혈관, 즉 신경망이 필요할 텐데요.
네, 통신망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MWC 상하이에서 발표된 화웨이와 중국 3대 통신사의 도약이 마지막 퍼즐 조각이군요. 차이나텔레콤 상하이가 5천 개 이상의 기지국을 업그레이드해서 상향링크 속도를 1Gbps로 올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죠.
게다가 중국 공신부가 세계 최초로 6G 시험용 U6 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했어요. 미국이나 유럽보다 무려 12개월에서 18개월이나 앞선 격차라고 합니다.
네, 그 서비스, 네트워크, 컴퓨팅 통합 솔루션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수도관 비유가 딱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통신사가 그냥 물, 즉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수동적인 파이프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그 파이프 안에서 AI 토큰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직접 찍어내고 트래픽을 통제하는 두뇌 역할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게 바로 AI 토큰 경제의 핵심이에요. 과거엔 스트리밍이든 이메일이든 다 같은 데이터였지만 이제 로봇이 돌발 상황을 감지해서 보내는 추론용 토큰 데이터는 용량은 작아도 0.001초만 지연돼도 큰일 나거든요.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진화된 망은 기지국 근처의 엣지 컴퓨팅을 통해서 이 AI 토큰을 최우선으로 스케줄링합니다. 통신망 자체가 하나의 분산형 AI 서버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파이프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군요. 경제적 파급력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GSMA 보고서를 보면요. 모바일 경제가 2025년 중국 GDP의 7.2%, 약 1.5조 달러에 기여하고 2030년엔 2.1조 달러로 큽니다. 이 중에 생산성 향상 효과만 9,900억 달러예요.
9,900억 달러요. 한국 통신사들은 지금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주요 통신사들은 AI 요금제를 검토만 할 뿐 네트워크단에서 컴퓨팅을 통합해 수익을 내는 상용화 사례는 부족합니다. 중국이 먼저 표준과 생태계를 쥐게 되면 우리는 남이 만든 문법을 수년간 뒤따라가야만 하는 위기 상황인 거죠.
야, 오늘 탐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실전용 로봇,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제재를 우회하는 반도체 자립, 그리고 이 모든 걸 6CG와 AI 토큰으로 연결하는 신경망의 진화까지.
네, 정말 촘촘하죠.
이게 개별적인 뉴스가 아니라 서로 얽혀서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들께 한번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 좋죠.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중국은 기술 제재 속에서도 오픈소스 AI와 저렴한 인프라를 무기로 개도국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0년 뒤에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서구권의 그 폐쇄적이고 비싼 기술 대신에 저렴하게 공유된 중국식 AI 토큰 경제와 로봇 생태계를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 서방의 제재나 정치적 장벽과 무관하게 그냥 싸고 좋아서 전 세계 개발자들이 그걸 기본값으로 쓰게 된다면 패권 지도가 완전히 바뀌겠네요.
그렇죠. 결국 우리는 어느 쪽 표준 위에 서 있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와, 정말 묵직한 화두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맞춰본 이 기술 생태계 퍼즐의 다음 조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